이제 우리의 전체 주제는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함입니다. 어제 시작한 메시지에부터 오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로마서 4번으로 오겠습니다. 우리가 세 개의 로마서를 이미 다루었죠. 이제 로마서 4번을 볼 때 우리를 바로 이 주제 안으로 이끌어 줍니다. 로마서 4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로마서 4번 보고 계시죠? 좋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은 그대가 이러한 것들을 형제들 앞에 제시한다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긴밀히 따른 좋은 가르침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가 되려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가르침의 말씀으로 양육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가르침이죠.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긴밀히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약에 있는 유일한 가르침입니다. A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봉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구주와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긍정적인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공급한다. B번,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려면 우리 자신이 양육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양육받지 못한다면 다른 이들을 양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다른 이들을 먹일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일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당연히 내가 당신의 말씀을 찾았다고 말하죠. 성경에 올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새로운 발견을 하기 원하고 말씀 안에 당신을 찾기 원하고 새로운 계시를 얻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찾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먹는 것입니다. 내가 먹었사오니 내가 먹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로 읽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영과 기도의 영과 기도의 영 가운데 먹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에 따르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말한 것처럼 영의 검을 말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라고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것이 바로 말씀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 영의 검 그 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죠. 여기에 말씀과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의 검을 받는데 그 영은 바로 말씀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무장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전투원인인 교회가 완전한 전투장비로 무장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거기서 공격무기가 있는데 바로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라고 하죠. 그 영의 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17절에 보면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받아들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반복할 수 있죠. 서로에게 말씀을 반복하면 먹을 수 있습니다. 단체로 할 수 있죠. 그러나 또한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시간을 보낼 때 이 말씀을, 성경을 우리와 주님과의 대화 안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취하는지를 교통하겠지만 우리는 말씀을 개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인용할 수 있죠. 에베소서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그것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오늘 아침 당신과 함께 시작합니다. 태초에, 그것은 영혼 과거죠.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을 개인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4절이죠. 4절인가요? 4절이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것은 바로 그 생명은 조의 생명입니다. 세 가지 생명이 있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인 바이오스, 숙회는 또한 우리의 혼의 생명. 혼에 인도하는 부분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바이오스는 우리가 바이올로지, 생물학이란 단어의 어원이죠. 그리고 숙회라는 말은 사이컬러지, 심리학이라는 것의 바로 어원이고, 그러나 우리가 받은 생명은 파괴될 수 없는, 창조되지 않은, 파괴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조회가 있었습니다. 이 조회는, 조회의 생명은 사람에게 빛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조회이십니다. 조회의 생명이십니다. 당신 자신을 저에게 분배하소서. 제 존재를 당신께 열어드립니다. 당신은 조회를 주시는 생명주는 영이십니다. 그게 바로 그분이 바로 그분의 위임입니다. 우리에게 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분 안에 조회가 있었으며 그것을 읽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것은 그분 안에 조회가 있었고 내 안에 없었죠. 그런데 내 안에는 조회가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 있었죠. 그분은 사람이 되셨고 성육신을 통해 사람이 되셨고 육체가 되셨습니다. 여기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조회이다. 내가 영원한 생명이다. 내가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생물학, 정신, 심리학에 속한 이런 생명들이 있지만 뭐 안영재님, 형제님, 카네기 멜론 대학에 가셨죠. 그 대학교에 좋은 학교죠. 프린스턴이나 하버드나 저에게는 저에게 똑같은 수준의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저에겐 동일한 학교입니다. 그러나 좋은 학교지만 거기에 조회를 가르쳐주는 조회학을 가르쳐주는 학문 수업이 있었나요? 바이오알로지, 생물학이 아니라 조회, 영원한 생명학이라는 학문이 있었나요? 없죠. 우리에게는 육체의 생명이 있죠. 육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숙회가 있죠. 우리의 정신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조회가 더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가 조회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생명이다, 진리이다. 내가 길이고, 조회이고, 진리이고, 실제이다. 이 인격, 이 신성한 생명을 인격 안에 바로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그렇게 말했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주님이 왜 왔는지를 말해 주시죠. 내가 왜 영혼 안에서 시간 안으로 들어왔는지, 왜 내가 신결 인격 안으로 가져왔는지, 그것은 우리가 조회를 갖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위임이었습니다. 우리가 조회를 갖고 조회를 넘치게 풍성하게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인생을 통과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조회를 해방하는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을 죽으셨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그 인성의 껍질이 깨어졌죠. 그것이 그분의 죽음이었습니다. 인성의 껍질이 깨어짐으로 그 안에 있는 그 핵심, 씨앗인 중심이 바로 신성 생명이 해방된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 해방되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제가 캔자스에 있는 대학교를 갔는데 제가 서부 캔자스, 웨스트 캔자스에서 결혼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아주 정말 농장이 많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농장에 갔습니다. 거기 뭐가 보이냐고 했죠. 거기는 밀밭이 있었습니다. 아빠 아무것도 없어요. 밀밭이에요 그냥. 이쪽을 한번 봐라. 뭘 보이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쪽 뒤에를 봐라. 뭐가 있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거대한 밀밭이 있었습니다. 대양과 같이 넓은 밀밭이 있었죠. 근데 제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그분의 죽음은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 한 알의 밀이 죽음으로 생명이 해방될 때 부활 안에서 그 생명이 해방되죠. 그 부활이 통하여 여기 하나의 순이 도단한 것입니다. 밀의 순, 그 순에서 많은 열매가 밀알들이 맺혀져 있었죠. 그 그림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생명이 해방되고 부활하면서 나올 때 많은 밀알들이 산출된 것입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많은 밀알들이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산출되었습니다. 이 많은 밀알들이 바로 한 밀알의 재생산입니다. 그 많은 밀알은 동일한 그 땅에 떨어져 죽은 밀알에 가졌던 동일한 씨앗을 갖고 있죠. 주님은 제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선택하십니다. 주님 부활 안에서 나오셔서 생명을 해방한 죽음을 죽으심으로 부활은 생명을 분배하는 부활이었습니다. 생명을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분배하셨죠. 이제 많은 미라일로서 우리는 그분의 재생산입니다. 그분의 재생산입니다. 생명 안에서. 그러나 신격에서는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신격의 경배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우린 생명에서 그분의 재생산이며 그분의 많은 형제들입니다. 그분의 몸에 많은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많은 밀알들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을 통해 이제 부활 안에서 생명을 해방하셨습니다. 부활 안에서 그분은 조회를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생명 준 영이 되셨죠. 우리 때가 온 것은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고 하셨죠. 어떻게 하셨은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밀로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생명을 해방한 죽음을 죽음으로 이 부활 안에 또 들어가셔서 부활 안에서 그분은 고린도후서 15장 45절에 따르면 마지막 아담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생명 주는 영이 되셨죠. 이 집회의 주님의 부담은 우리에게 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영은 조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로마서 8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영은 조회다. 왜냐하면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지만 거울을 보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나의 영은 조회이다.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피곤하시겠든지 지금 여러분이 피곤하시지라도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든지 여러분의 영은 조회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인 순간 여러분의 존재 3분의 1은 조회가 된 것입니다. 내 영은 조회이다라고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복음입니까? 내가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내 영은 조회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거울을 보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죠? 거울을 보면. 그러나 내 영은 조회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생명준 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조회를 주시는 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분만이 조회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조회가 있습니다. 우리 영이 조회라고 말할 때, 왜냐면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영에 둔 생각은 또 조회라고 말하죠.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둘 때 우리의 생각이 조회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카네기 멜론의 대학교에 가도 어떠한 이런 조회를 얻을 수는 없죠.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영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영에 집중하는 것이죠. 영을 사용하고 영을 훈련하고 영을 사용하고 훈련할 때 우리의 생각이 조회가 됩니다. 영에 둔 생각은 생명이라고 말하죠. 조회입니다. 그리고 평안이라고 말하죠. 성경의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 어린 양의 아내가 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떤 우리가 가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우리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천년 동안. 또한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내입니다. 인간적인 영역 안에서는 조슈아 형제님, 형제님과 아내는 한 육체, 부부로서 한 육체가 되었죠. 근데 이 부분은 영과 그 영과 신부는 그 신부는 영 안에, 그 영은 신부 안에 있습니다. 서로 안에 거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서로 안에 거하는 커플, 부부입니다. 그분은 조회를 주시는 영이시며 우리의 영은 조회입니다. 왜냐하면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생명의 성이죠. 조회의 성입니다. 아버지는 빛이시며 아들은 생명나무이며 그 영은 바로 영 그 생명의 강이십니다. 아버지는 조회의 빛이시고 아들은 조회의 나무이시며 영은 조회의 강이십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조회의 성이죠.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될 때 우리는 완전히 조회화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은 평안의 성입니다. 예루살렘이란 단어는 예루는 기초란 뜻이고 살렘은 텔아비브에서 오신 지체 계셨죠? 저 뒤에 계시네요? 자매님이신가? 히브리어 아시는가요? 샬로 살렘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평안이란 뜻입니다. 예루살렘 평안의 기초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평안의 생명과 평안의 성입니다. 우리의 영을 생각의 영을 둘 때 우리의 생각이 바로 예루살렘의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평안이 되는 것이죠. 와우, 놀랍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우리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느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언입니다. 여기 하나 있는 것 다 우리에게 주신 유증입니다. 우리의 유언의 말, 우리에게 주신 유언이죠. 억만장자 다음에 뭐죠? 억만장자, 조만장자, 경만장자. 제가 그러한 부자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쓰죠. 에데막스의 마지막 위원장. 이 히브리서 9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 유언을 남긴 사람이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죽기 전까지 이 언약, 유언은 그렇게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데이비드에게 그 조, 경단위에 그 많은 돈을 준다고 한다면 제가 죽을 때까지는 그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는 마시고 제가 예를 듣는 겁니다. 제 아내가 사실 돈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얼마나 돈이 있는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저는 라이프스타디랑 성경책, 미니스트리 책 사는 돈 정도 있으면 충분합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할 때 제가 자신 아내가 돈을 바라고 결혼한 것이 아님을 인해 기쁩니다. 왜냐하면 제가 돈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해 말할 때 아내가 남편을 위해 단장했고 예비됐다고 말하죠. 우리는 남편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남편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분 자신입니다. 저희 아내가 돈 때문에 저를 결혼한 것이 아니죠. 전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했어도 제가 차가 없었기 때문에 아내 차를 운전했습니다. 아내 차를 제가 운전했었죠. 제가 그때 그 당시 차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제 아내가 저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로서 신부로 자신을 준비했죠. 남편을 위하여, 가난한 남편을 위하여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내가 몰던 작은 토요타 차를 제가 운전했습니다. 어쨌든 생각을 영에 둘 때 근데 로마서 11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에게 거하시며 그 영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에게 거하십니다. 이것이 조나 경단의 돈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과 살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의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때 고린도후서 5장에 따르면 우리의 죽을 몸도 이 생명에 의해 삼켜질 거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선 우리가 현재를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집회 온다고 하겠습니다. 집회 올 때 아주 지치고서 피곤해 올 때가 있죠. 때로는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죠. 내 뼈를 좋은 땅으로 가져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제님들한테 내 뼈를 집회 가운데 갖다 놔 주십시오. 그 의자 위에 올려 놔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회를 좀 얻게 하십시오. 집회 올 때 때로는 아주 약하다고 느낍니다. 아주 피곤하다고 느끼죠. 그러나 피곤해서 집회 못 간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피곤한 몸을, 뼈를 집회에 갖다 두십시오. 집회 올 때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생각이 영이 되고 그 생명을 우리의 죽을 몸에도 주십니다. 집회 가운데 그렇습니다. 형제님 집회 올 때 그런 적 있습니까? 겨우 왔습니다. 겨우 올 때가 있죠. 근데 집회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솟죠. 집회 전에는 이렇게 지쳐 있었는데 집회 끝나면은 힘이 넘칩니다. 완행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 생명주는 영이 생명을 우리의 죽을 몸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저는 강하다고 느낍니다. 제가 호텔 있을 때보다 지금 더 강하다고 느낍니다. 왜 그렇게 느낍니까? 제 영 안에 있는 조회가 생명주는 그 영이 생명을 조회를 제 죽을 몸에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영을 훈련하면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고 영을 훈련하면 주님은 그 조회를 죽을 몸에도 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시편에 게시된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때 교회생활 처음 할 때였는데 이형제님 이렇게 교통하셨죠.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주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집회오라. 그런데 난 저는 놀랍다고 느꼈습니다. 이 어떤 비결인가. 주님을 찬양하고 집회오는 것. 그런데 하루는 아주 힘든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집회가 있었죠. 그런데 내가 집회에 갈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아주 기분이 너무나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특별히 새신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악이라고 느끼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전화번호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핸드폰으로 다 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전화번호부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화기 수화기를 내려놓고 누구도 전화 받기를 원치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찬양합니다. 그런데 집회 오는 것은 하나의 시험, 집회에 찬송하고 집회 오는 것은 하나의 시험입니다. 제가 집회 그때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죠. 형제님이었는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형제님. 제가 지금 집회 가려고 형제님 지금 픽업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오 주 예수님 제가 그때 선택이 없었습니다. 형제님 번호를 몰랐죠. 그래서 형제님이 와서 저를 태워주셨습니다. 우리 집회 데려가셨죠. 집회 가는 도중에 그때 수요사 기도 집회였습니다. 그다음 안에서 속에서 제가 어떤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집회소에 집회 장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주 주님한테 제가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픽업한 형제님이 형제님 먼저 들어가 저보고 들어가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사이탄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오늘 온종일 나를 괴롭혔구나. 나는 너를 데리고 들어가 지금 첫째 줄에 집회 안에 앉겠다. 근데 첫째 줄에 들어가서 나를 괴롭혀라.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거기서 그날 밤 간증을 했습니다. 집회에 오기 싫어했던 사람이 그날 밤 간증을 한 것입니다. 제가 체험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집회에 오는 것에 그 체험을 갖게 되었죠. 졸리시면 집회 와서 조십시오. 이렇게 형님 아시겠지만 제가 대학생 집회 때에서 많이 교통했었습니다. 그때 어디였죠? 펜실베니아 스트라스부르크로였다고요? 어쨌든 거기서 참된 원래 신혼여행 장소로 유명한 곳인데 거기서 저희가 대학생 집회를 했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데 한 대학생 형제가 이쪽 편에 앉아 있었는데 완전히 잠이 들어 빠졌습니다. 완전 입 벌리고 이렇게 기절해서 자고 있었습니다. 내가 형제님 머리 위에 형제님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정도까지 보일 정도로 렘수면 완전히 깊은 수면 이제 렘수면 할 때 우리가 꿈을 꾸죠. 그런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형제님이 우리를 계속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말하라고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고 형제님 옆에 앉았는데 갑자기 형제가 나와서 신원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제가 정확한 단어 모르겠지만 형제가 거의 마지막에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교통했습니다. 에드 형제님이 저를 말씀 때문에 깨어졌고 제가 그 말씀에 만져졌고 그는 약간 뒤로 물러난 형제였지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돌이켜줬습니다.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 내 자신을 다 헌신합니다. 방금 그렇게 잤던 형제가 그런 신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정말 기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깊이 잠든 거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졸리면 집회에 와서 그냥 거기서 편히 주무십시오. 얘가 내려가서 여러분을 이렇게 흔들어 깨우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 주님이 여러분을 깨우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집회에서 꼭 자야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회에 올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B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려면 우리 자신이 양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단지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음식으로 그들 안으로 공급한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놀랍습니다. 주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아들아, 네가 발견한 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 말씀을 먹어라. 가서 이스라엘 집에 말하여라. 이것이 우리의 위임입니다. 먹고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님, 세포 형제님 전 시간을 봉사하죠. 형제님의 첫 번째 의무는 먹는 것입니다. 가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서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 이것은 의무가 되겠죠. 내가 이것을 해야 돼. 난 이거 해야 돼. 형제님들이 나 이걸 하라고 시켰으니까 해야 돼. 그러나 형제님이 전신을 섬길 때 직장을 내려놓은 전시간이든 돈을 버는 전시간이든 우리 모두는 전시간들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 것입니다. 주님은 육체는 무익하나 나는 이 육체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는 것은 영입니다. 내가 여러분의 한 말이 레마의 말이 내가 여러분 하는 이 레마의 말이 바로 영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핵심적인 세 단어입니다. 먹어라, 먹고 가서 말하라. 3절에서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너의 배를 불리고 너의 속부분들을 채워라. 우리의 영적인 위장은 우리의 영입니다. 내가 너의 배를 불리고 너의 속부분들을 채워라.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우리의 속부분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가 그것을 먹으니 내 입에 그 달콤함이 꿀과 같았다. 또 4절입니다. 그분은 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에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내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내가 먹은 그분의 말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을 지금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난 여러분이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10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통해 주님께 양육을 받은 것들을 성도들 앞에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풍성, 곧 식료품을 성도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우리 자신이 먼저 양육을 받고, 이것이 중요한 위임입니다. 그런 다음 이 자양분을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공급하자. 모든 기도와 간구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의 방식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방법은 그리고 소화하는 것, 동화시키는 것은 바로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죠. 시편 119편에서 15절이죠. 말씀을 읊조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거기에 놀라운 각주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5절입니다. 거기 흠정령을 보면은 명상하다, 묵상하다고 말하지만 요즘 시대 우리가 묵상하다고 말하면 이런 걸 말하죠. 뭔가 조용하게 묵상하는 거. 눈을 감고 뭐라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조용히 묵상하는 것이죠. 그런 그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의 원래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최고의 번역은 우리가 읊조리는 것입니다. 읊조리는 것. 제가 이 각주를 적었는데 제가 여기 많이 필기를 합니다. 제 메시지가 다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적습니다. 어쨌든 필기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적은 것은 여러분 안에 들어옵니다. 신명기 17장에서 말하죠. 왕이 여러분 가운데 다스릴 때 뭘 해야 되냐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개인적인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의 오경을 개인적인 사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끝부터 신명기 끝까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출애굽기, 레위기, 뭔가를 얻을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여러분은 뭔가를 얻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적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의 이 사본이 이 왕과 항상 함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어야 된다고 하였죠. 그 온 일생 읽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왕은 성경을 읽어야 했습니다. 매일 온 일생. 열왕기상의 왕들이 그렇게 했다면 열왕기상의 기록이 굉장히 짧아졌겠죠. 그러나 많은 거기 하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뭔가를 적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린 것을 적으십시오. 형제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제가 NIV 왔을 때 저에게 92년 1월에 이주에 왔었는데 이런 교통을 하셨습니다. 아마 2월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형제님이 집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집에 갔습니다. 형제님 댁에 갔죠. 이 형제님이 형제님이 저를 목양하시는 분인데 제가 뭘 도와드리기 원하시는 건가? 내가 이렇게 일하는 방식이라고 하셨습니다. 형제님이 그 주판을 꺼내셨습니다. 주판을 꺼내셨죠. 나무로 된 그리고 거기 이렇게 줄이 달려 있고 거기 그렇게 알이 달려 있죠. 그것이 형제님이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그리고 가위를 가지고 책상에 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저기를 붙인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형제님한테 어떤 것들 읽어드렸는데 형제님이 여기저기서 메시지를 잘라내시고 여기저기에 붙이시는 겁니다. 이쪽에 붙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라는 메시지를 들어보면 또 책을 비교해보면 오디오와 인쇄물이 다르죠. 왜냐하면 형제님이 어떤 부분을 3번에서 교통하신 것을 1번으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이 형제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님이 책상에 이렇게 여러 중국어 버전의 성경책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여기 영어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영어 성경을 갖고 계셨죠. 물론 제가 중국어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형제들한테 말했는데 중국어를 아는 분들에게 복이 있다고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어로 된 사역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죠. 중국어는 아주 시적인 언어입니다. 아주 깊죠. 여러분은 어떨 때는 중국어로 단어로는 두 단어인데 영어로는 세 문장 정도를 써야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 단락이나 설명을 해야 되는 영어 중국어 단어가 있을 때가 있죠. 그리고 그 서체, 중국어 서체를 볼 때 중국어를 쓰는 방법만 생각해봐도 거의 예술가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기억한 한 단어는 제가 발음은 못하겠습니다. 배를 나타내는 어쨌든 어쨌든 방주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배를 배 선자인 한자를 그리려고 할 때 아주 그 서체가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정말 예술가가 되어야 되죠. 어쨌든 형제님 중고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곳에 펼쳐봤더니 다 중국어로 형제님이 거기에다 그렇게 각주를 달아놓으신 것입니다. 형제님 영어 성경책을 보여주셨습니다. 형제님 영어 성경을 보니까 1901년 미국 표준역판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성경 번역본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알려드립니다. 1901년판 그 미국 표준역에는 유일한 성경인데 거기에 발음이 달려 있습니다. 발음. 이 형제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구해보라고 했죠. 어떻게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발음하려면 어떤 이름들, 장소의 이름들 거기에 그 성경에 그 발음이 달려 있었습니다. 발음 기호. 형제님 그 성경 갖고 계신가요? 이렇게 형제님 그 구하셨다고요? 어쨌든 제가 모르는 단어를 리키 형님이 저한테 읽어주시죠. 무비보셋이라는 발음, 바로 미국 표준역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박국이라는 발음, 우리가 어떻게 하박국이라고 읽는지 다 거기에 있습니다. 이 형제님이 이것을 구하라고 하셨죠. 어떻게 히브리어 단어들을 발음하는지, 성경에 있는 모든 이름들, 거기에 다 발음 기호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형제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돕죠. 제가 이것을 왜 말했냐면 제 필기의 노트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 읍조리다라는 말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랬네요. 읍조리다라는 말은 경배하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다. 사실 읍조리 때 여러분 자신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조슈아 형제님? 성경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어디 있습니까? 시편 103편. 네, 다윗이 103편에서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 혼에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죠. 또한 크게 말하다라는 뜻을 함축합니다. 읊조리는 것은 조용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크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톤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크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읊조리는 것은 주의 깊게 숙고함으로써 말씀을 음미하고 누리는 것이다. 기도하고 자신에게 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또한 말씀을 읊조리는 것에 포함될 수 있다. 주님이 여러분이 크게 말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과 대화하고 자신과 얘기하고 그때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선포하게 되죠. 주님 찬양합니다. 내 영은 주의입니다. 주님 정말 기쁩니다. 주님,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나머지 각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각주 놀라운 각주입니다. 우리는 그 각주를 가지고 읊조려야 합니다. 각주를 읊조려야 합니다. 읊조리다는 각주를 읊조려야 합니다. 또 다른 우리가 말씀을 취해야 되는 또 다른 길이 어디 있습니까? 레위기 11장에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이 장에 바로 음식물을 분별함이 이 장의 주제입니다. 음식물을 분별하는 것이 이 장의 주제라고 회복력에서 말하죠. 거기 각주에 보면 이 모든 11장에 있는 동물들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사람을 예표하죠.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에 있는 짐승들이 있었죠. 베드로가 본 이상 가운데, 베드로가 본 환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아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정결하지 않은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세 번이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그 이방인 백부장이 두 사람을 보냈죠.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죠. 베드로가 그 환상을 봤을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그것을 정결하지 않다고 하지 마라.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여러분 깨달아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어울릴 수 없죠.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과 함께 가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라고 하였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에게. 신약 안에 있는 놀라운 백부장이죠. 우리 더 많은 군인들이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가서 복음을 전했죠. 고넬료가 구원을 받고 그의 집에 모든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어떤 사람을 다 부정하다고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보좌에 있는 많은 그 동물들, 짐승들은 그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 비몽사몽간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 사람을 상징하죠. 다시 우리가 레위기 11장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합당한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의 음식을 우리가 정결한 음식을 분별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을 접촉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굽이 소에 대해서 말하면 굽이 갈라져 있다고 말하죠. 이 대비 형제님이 아주 정결한 짐승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제가 대비 형제님을 접촉하는 것은 굽이 갈라져 있는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굽이 갈라져 있는 것은 행위에 있어서 분별력이 있다는 것이고 땅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 영적인 것, 물리적인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행동에서 분별하는 것이죠.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또 다른 그림입니다. 말씀을 읊조리는 그림이죠. 되새김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되새김질이 하다는 단어는 사전에서 이렇게 말하죠. 소는 풀을 먹죠. 소가 위가 몇 개입니까? 완영진? 네 개라고요? 네 개면 충분한 이 상상이 됩니까? 위가 네 개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방식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조슈아 형제님에게 위를 4개 주지 않으셨죠? 그러나 소에게는 위를 4개 주셨습니다. 풀을 먹으면 소가. 그런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되새김질하는 것은 음식을 다시 위에서부터 입안으로 다시 토해내요. 다시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 반 정도 소화된 풀을 다시 꺼내어서 입안으로 다시 꺼내어서 위로부터 꺼내어서 다시 씹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소화가 되었죠? 나중에 트름합니다. 트름으로 이렇게 토해내는 것이죠. 다시 입안으로. 그것을 우리가 되새김질한다고 부르는 것이죠. 위에서 다시 풀을 꺼내요. 입안으로 꺼내요. 다시 씹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침에 말씀을 기도를 읽을 때 말씀을 읊조리고 그리고 낮 동안 다시 되새기는 것입니다. 꺼내어서 다시 입안으로 해서 씹는 것입니다. 다시 그 씹을 때 아주 소화하기 쉬운 아주 동화시키기 쉬운 음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각주를 본다면 많은 고려를 가지고 말씀을 다시 우리가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것이 바로 되새김질하다는 뜻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D.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영적인 음식으로 다른 이들에게 공급함으로 그들이 양육을 받고 생명이 자라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육하기 위한 젖과 단단한 음식에 비유된다. 이제 좀 몇 가지 지나가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2번을 보죠. 2의 2번입니다. 2의 2번. 여러분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최신의 사역에 의해 세워진 성도들은 이 사역에 대한 입맛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입맛이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통제 요인이다. 성도들이요. 이 형제님들은 다 지금 이 방 안에 있는 분들은 사역의 말씀에 대한 입맛이 있죠? 입맛이 없다면 제 아이들이 제 아내가 간호사로 일할 때 일하러 가면 제가 이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들을 먹이려고 했죠. 거버라는 그 이유식을 먹이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사과 맛도 있고 바나나 맛도 있고 그건 잘 먹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면서 잘 먹죠. 그런데 거기 초록색 병이 있습니다. 거버 이유식. 어쨌든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먹이려고 그러면 애들이 입을 꼭 다뭅니다. 입에 숟가락을 넣을 수가 없죠.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 맛을 싫어했죠. 이것을 좋다고 아주 어리기 때문에 몸에 좋다고 말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입 그 주변에 다 초록색 이유식이 묻어있죠. 그런데 제가 숟가락을 들어서 이것을 비행기인 척합니다. 이렇게 그럴 때 아이들이 놀라서 입을 엽니다. 그럴 때 쏙 집어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회 올 때 그렇습니다. 집회 올 때는 입이 꼭 다물고 있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소중히 품으시고 우리를 마음을 따뜻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가 입을 열 때 주님이 쏙 음식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너무 좋다. 너무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은 것이죠. 이 입맛이 사역에 대한 입맛이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통제의 요인입니다. 이 사역으로 세워진 이들은 이 사역과 반대되는 맛을 거절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회복의 맛과 반대되는 무언가를 말한다면 여러분이 말한 것은 거절당할 것이고 여러분은 손실을 당하게 되리라는 의미이다.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뭔가를 말할 때 사역과 반대되는 것을 말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뒤엎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스스로 입맛을 성도들에게 소개하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 읽어드린 모든 것들은 다 사역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너무나 맛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 입맛입니다. 제가 제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사역에 대한 입맛을 느낄 수 있죠. 그 입맛이 바로 주님의 회복의 통제 요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또 다른 입맛을 가져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성도들은 그것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다시 한번 예로 들어보죠. 여러분이 어린아이에게 쓴 것을 주려고 한다면 아이들은 즉시 다 뱉어낼 겁니다. 푸하고 뱉어내겠죠. 난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요. 하고 뱉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역에 대한 입맛이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이 들어오면 우리는 뱉어냅니다. 그것이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그런 세 명의 최소 세 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실은 성도들을 사역에 왜 아닌 것들을 먹이려고 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들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사역에 대한 입맛이 있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사역이 주님에 대한 저의 사랑을 증가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그리스도 한 분께 중매했기 때문입니다. 약혼시켰기 때문이죠. 사역은 이 성경이 저에게 참된 실제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역은 성경을 대체하진 않지만 성경을 열어줍니다. 여러분을 성경의 내재적인 의미 안으로 이끌어줍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약혼시킵니다. 오늘 아침 주님이 더 사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주님을 지금 어떤 때보다 제 인생 전체의 어떤 때보다 지금 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오늘 아침에 읽었고 말씀을 읊조렸고 사역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주님을 제가 더 너무나 많이 사랑합니다. 심지어 라이프사이드 읽을 때도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매님들이 계셨는데 우리가 라이프사이드 읽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간증이었죠. 에드 형제님의 말이 맞았다. 우리가 라이프스타를 읽게 되자 이 라이프스타를 읽는 동안 그들이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중간에 자신들도 모르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라이프스타를 읽는데 형제님 입맛을 사실은 맛보고 있는 것이죠. 갑자기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죠. 오! 에드 형제님 말이 맞았네. 제가 그것을 테스트해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제 말이 맞았습니다. 제 이 모든 항목을 다 교통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교통하겠습니다. 이제 5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진리의 절대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제쳐준다. 진리는 자신의 느낌에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맡겨질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진리의 편에 서서 우리 자신과 맞서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진리 편에 서서 우리 자신과 맞서야 합니다. 내 상태 상관없이 진리는 진리입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맞서야 합니다. A번 개인의 상태는 하나님의 진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진리의 어떠함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없는데 이것은 진리가 움직일 수 없는 기둥과 같기 때문이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우린 기둥을 움직일 수 없죠. B번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틀릴 때 진리를 조금 낮추고 자신이 오를 때 진리를 조금 높인다. 그것은 우리의 상태는 오르락내리락 하죠. 우리의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진리의 수준을 낮추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상태가 좋을 때는 진리를 올리죠. 마치 엘리베이터 같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엘리베이터 같고 저는 엘리베이터 같기 원치 않습니다. 진리가 그들과 함께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자신을 처리한 이들만이 진리를 지킬 수 있다. C. 우리가 진리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용기가 있다면 새로운 빛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진리를 타협하지 마십시오. 신성한 계시의 이 높은 고봉의 진리, 우리는 우리 상태와 상관없이 진리를 말하십시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습니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높이 이끄십시오. 이 진리 수준으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빛을 희생시키지 않는다면 빛은 우리를 높일 것이다.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이들은 복이 있다. D번, 한 면에서 우리는 체험이 없는 경우 진리를 전파할 수 없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진리가 우리란 사람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두 방면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지점에 이끌리고 말씀을 희생시키지 않으며 말씀이 우리 자신을 유죄 판결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빛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것이 계시를 받는 비결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면으로는 우리는 진리를 체험해야 하죠.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체험과 상관없이 진리를 전파해야 합니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우리란 사람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 진리 안에 그렇다면 진리에 있는 빛이 우리를 높이 이끌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모든 항목들을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이 개요는 너무나 뛰어나고 놀라운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을 제가 교통하겠습니다. 로마서 10번을 보겠습니다. 신원자들이 받은 계시들은 그들이 받은 부담들이었다. 부담이 없으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말씀의 사역, 곧 신원하는 것이 없다. 여러분이 말할 때 여러분 부담 있게 말해야 합니다. 부담을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뭔가에 부담이 있습니까?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본 이상이다라고 말하죠. 이사야 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가 본 말씀이다. 13장 1절에서는 이사야가 본 부담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본 이상, 이사야가 본 말씀, 이사야가 본 부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상을 본다면 이상은 여러분의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왜 부담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죠. 그 부담이 말씀을 통해 해방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이 이사야가 본 이상, 이사야가 본 말씀, 이사야가 본 부담, 이 모든 것이 같은 것이고 서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왓치만 형제 메시지를 읽었다고 하겠습니다. 읽을 때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네 형제님에게 보여주신 걸 저에게도 보여주십시오. 그분에게 보여주신 걸 저도 보기 원합니다. 저는 다만 어떤 정보를 얻기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계시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말씀에 빛을 비추어 그 계시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때 그 이상이, 네 형제님이 본 이상이 여러분의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분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형제님이 그분에게 보여주신 걸 여러분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야, 이사야가 본 이상, 이사야가 본 부담, 그리고 주님은 이사야가 본 그것을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에스겔에게 한 말씀 기억나죠? 내 말을 가서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좋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제 실행입니다. 이것이 제 실행인데 제가 하는 것입니다. 이영재민, 이것이 나의 부담이라고 말할 때가 계시죠? 저는 거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에드, 이것이 너의 부담인가? 이영재님은 이것이 형제님의 부담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나의 부담인가? 오, 주 예수님, 이것은 제 아직 부담이 아닙니다. 왜 제 부담이 안 됐습니까? 제가 왜 이상을 못 봤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영재님 본 것을 제가 못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제가 이 메시지에서 주님 해방하신 것을 보게 하소서. 제가 한 번 이 메시지를 읽는데 이영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하나가 있다. 그 이야기에 그것에 대한 제일 좋은 그림이 무엇인가 물어보셨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최고의 이것을 설명하는 그림을 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모릅니다. 제가 무엇이 최상의 그림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에서 그 그림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죠. 그 최상의 그림. 요한복음 17장의 하나를 설명하는 최상의 그림은 바로 성막의 그림이었습니다. 성막에 있는 그 금으로 덮여진 그 널판들, 그리고 거기에 그것을 연결하는 막대들이 있죠. 우리는 금으로 삼일 하나님, 금이신 삼일 하나님으로 우리가 덮여지고, 이렇게 형제님, 형제님들이 아시겠지만 이 형제님 이 메시지를 해방하실 때 우리가 나눠지는 것은 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금이 더 필요하다. 우리는 금으로 더 덮여져야 한다. 그런 이 그림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다섯 개 막대가 있습니다. 두 개는 위에, 두 개는 아래, 그리고 중간에 있는 막대는 모든 것을 관통하는 막대가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막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베소 4장에서 말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평안의 띠로, 평안의 줄로 메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영이 바로 우리를 십자가로 끝내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영을 접촉할 때 금으로 우리가 덮이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로마서 11번을 보죠.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들이면 다음에 유기적인 특징을 갖기를 반드시 열망해야 한다. 여기에 정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A번. 우리는 주님을 극도로 사랑함으로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권위로 삼아 주님을 다른 사람들 안으로 넘쳐르게 해야 한다. 특별히 제가 자매들에게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형제님들도 우리는 주님을 극도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 내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을 오늘 사랑하기 위해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강권하소서. 당신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므로 내가 당신을 날 사랑하도록 나의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을 증가시켜 주소서. 주님, 더 많은 당신에 대한 사랑. 그런 찬송도 있죠. 그리스도를 말함이라는 책에서 주님을 위해 신원하려면 주님을 극도로 사랑해야 한다고 형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영재님 이런 예제를 들어주셨는데 이영재님께서 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피스 왕이라는 자매님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왕영재님은 WAN이시죠? 왕 자매님은 WANG. 25세였습니다. 25세인 자매님. 중국 출신의 자매님. 중국 본토 출신이시죠.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20세기 초반에 25세 젊은 여성이 수천 명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영진이 한 날은 궁금해서 이 도대체 이 젊은 여인이 누구인가 궁금해서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형제님이 19살이셨는데 가서 자매님의 복음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매님 복음을 전하고 계셨죠. 근데 그 주민 자매님 복음을 전한 것은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그 파라오로 상징된 사탄, 또 이집트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에서 그런 예를 들면서 그들이 어떻게 어린 양을 먹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왔는지 이런 스토리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어린 양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공급을 얻고 힘을 얻어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사탄의 파라오의 독재 아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독재 아래 있었죠.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런 강압에서 빼앗김에서 우리는 구출받은 것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형제님이 집에 오시면서 하늘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형제님께서 주 예수님, 저는 사탄의 독재 아래 더 이상 있기 원치 않습니다. 단 세상에 빼앗기길 원치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셨죠. 주님, 내 온 인생을 당신께 드립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형제님은 주님께 구원받고 주님께 자신의 온 인생을 드렸습니다. 한 번에. 그리고 저는 주님, 온 중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가난하든 말든, 내가 나무 뿌리를 먹든지, 시냇 물을 마시든지 간에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온 땅에 전하겠습니다. 이 형제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메시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다. 내가 온 일생 들어봤던 메시지 중에 가장 강한 메시지였다. 가장 권위가 있고 어떤 메시지보다 내가 들었던 어떤 메시지보다 권위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녀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는가? 왜 그런 그녀에게 그런 권위가 있었는가? 그것은 그녀가 주님을 극도로 사랑했기 때문이다. 형제 자매님들, 특별히 자매님들, 주님을 극도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극도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 말하는 것을 위해 우리를 자격이 있게 하며 예비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신학교는 사실 무덤 묘지와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처남이 그거 신학교에 다녔는데 유명한 신학교였습니다. 제가 그 처가에서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그 처남이 물어봤죠.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 근데 제가 10분 후에 깨달은 것은 그가 아직 구원을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다니는데 거듭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신학교에 간 것이 아니라 묘지에 간 것이죠. 우리가 오늘 아침 묘지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 주님을 극도로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극도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 말하는 것을 위해 우리를 온전케 하며 우리를 예비되게 하며 우리에게 자격을 줍니다. 이 형제님은 19살이었고 그 자매님은 25살이었습니다. 그 둘 다 피스왕 자매님과 이 형제님 워치만 이 형제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 젊은이들이 마치 삼중의 어떤 삼겹줄처럼 동역한 것입니다. 누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세 분을 제가 정말 다 세 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피스왕 자매님 잘 모르지만 사랑합니다. 이 형제님이 한 번은 프랜시스 형제님과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는데 한 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네 형제님이 여기 계셨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이 형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 그 말씀하실 때 제가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이 형제님, 저희는 형제님이 여기 계셔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 형제님, 형제님이 여기 계시는 것은 네 형제님이 여기 계시는 것입니다. 형님 사기 말씀에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나는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네 형제님과 하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원치 않습니까? 우리 생애 마지막까지 그것입니다. 여기 어떤 분열이 없습니다. 이 형제님의 형 그랜드 캐년이 그 사이 안에 없었습니다. 에드 막스는 이 형제님과 하나였다. 거기에 어떤 의심도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형제님과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죠. 공산당들이 그들 이 형제님에게 물어봤죠. 이 형제님이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거. 내가 네 형제님 하나였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차라리 나를 죽이는 게 낫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네 형제가 너무나 했기 때문에 차라리 형제님을 죽이는 게 낫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 형제님을 모욕하려고 하죠. 형제님은 다만 그 제스처까지 당신은 워치먼님과 완전히 똑같군요. 여러분이 비디오를 보시면 앤드류 형제님이 이 형제님 메시지를 통역할 때가 있었는데 앤드류 형제님이 이 형제님의 제스처까지 따라하는 겁니다. 통역하면서 이 형제님이 이렇게 주먹을 주시면 앤드류 형제님도 이렇게 주먹을 주시죠.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 제가 발음 잘했습니까?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앤드류 형제님도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위트니스리는 당신은 워치완닝가 하는 거 그대로 말하는군요. 제스처도 똑같네요. 맞습니다. 여러분도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니 형님이 말한 거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외적인 모방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네 형제님과 그만큼 하나셨다는 것이죠. 저는 정말 이 형제님과 같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동역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형제님 주님 품에 가셨을 때 이 단상은 이 형제님의 단상이다.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 형제님이 사역하던 곳이다. 끝이다. 그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몫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수요사역 집회 때 교통했습니다. 제가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편집자들한테 이 이야기들을 걷어내라고 했죠. 이 형제님 제가 옆에 앉아있을 때 한 번 앤드류 형제님이 교통했습니다. 제가 뭔가를 발전시켜서 교통했었는데 이 형제님이 제 옆에 앉아계시다가 이 형제님이 박수를 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를 정말 기쁘게 했습니다. 제가 뭔가를 발전시켜서 교통했었는데 이 형제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이 형제님의 딸인 수잔나 자민 저에게 말해줬는데 이 형님 아빠가 그 목이 교통하실 때 아주 저는 두려운 마음인데 형제님 어떠세요? 이 형제님이 계실 때 뭔가를 얘기하는 게 두렵다고 했는데 저도 그랬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형님이 계실 때 항상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소리 나지는 것이 없도록 제 주머니를 비우죠. 할렐루야. 어쨌든 이 형제님에게 계셨다면 형제님도 제가 말한 것에 아멘 하셨을 겁니다. 마지막 로마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이다. 생각을 훈련하는 것이라고요?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습관을 세워야 합니다. 온전케 하는 훈련이라는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을 세워야 된다. 그리스도를 사는 습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습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의 영을 훈련하는 습관을 세우므로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산다. 성도들이여, 우리는 영을 훈련하는 습관을 세워야 합니다. 495장 찬송인가요? 주님, 당신의 영을 사용하여 당신을 접촉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제가 완형제님의 집회를 전할 때, 메시지를 전할 때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완형제님 또 형제님들과 대화할 때도 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저에게 영을 훈련하는 것을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서 19절과 21절을 보면 유다서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 분열을 만든 영이 없는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분열을 일으킨 이들이며 혼적인 이들이고 영을 갖지 못한 이들입니다. 우리가 그 각주를 보면 형제님의 알포, 이 형제님의 알포대를 이용하셔서 말씀하셨죠. 이 말은 이 사람들 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에 대해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셰퍼드님이 영을 더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아멘할 때도 형제님이 영이 훈련하기 위해 부족합니다. 형제님. 제가 형님이 그렇게 말할 근거가 있죠. 왜냐면 제가 형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형님이 새 동역자에게 영을 훈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을 훈련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셰퍼드 형제님, 영을 더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형님 온 존재를 다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혼이 우리가 여러분을 점유하고 있다면 우리 영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영을 훈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마치 영이 없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절에서 뭐라 합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여러분의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영을 훈련하는 것은 세례사령과 연결됩니다. 들어보십시오. 영이 없다는 것은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영을 훈련해야 하고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것이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을 말합니다. 주 예수의 그런 긍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했죠. 그것이 바로 아들입니다.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이라는 말은 그 안으로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 되는 문제이죠. 영원한 생명이 되도록이란 뜻입니다. 이르도록이란 말은 영을 훈련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아버지 안에서 지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총체인 세루살렘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셰퍼드 형제님에게 제가 영을 훈련하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영을 훈련하는 것이 여러 형제님을 세루살렘으로 연결할 것입니다. 제가 훈련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때로 마이크에 나와서 1, 2, 3번을 말하는데 D번을 까먹고 3번을 까먹고 3번, 8번 막 정신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빙빙 도는 비행기처럼 헤맬 때가 있죠. 그때 바로 거기서 여러분은 영 훈련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영 훈련 때 성도들이 뭔가를 얻게 됩니다. 뭔가를 잘못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영을 훈련해야 합니다. 모든 요점은 말하지 못하겠지만 영을 훈련한다면 성도들은 뭔가를 얻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맞추겠습니다.